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색, 오늘은 파란색. 이 파란색은 청춘을 의미합니다. 예. 아, 제가 말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닭들이 이렇게 꺾이오 할 때 눈을 감잖아, 그죠? 왜 그러는지를 박옥수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악보를 다 외워갖고 그랬대요. 야, 우리 실버 저 나이에 저도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노래할 수 있을까? 그 두 곡을 다 외웠다는 거에 대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 막 옷도 너무 곱게 입고 오시고 너무 좋았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 7년 풍년의 양식을 이렇게 저축해 놨을 때 7년 흉년을 이기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시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저축하면 우리 삶에 오는 심판이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소망을 주시고 또 죄에서 해방을 주실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홍호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41장 4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46절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장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기를 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5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를 담그는데도 순서가 있고 법칙이 있죠. 예. 배추밭에서 배추를 가져와서 그 파릇파릇한 배추를 가지고는 김치가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소금에다가 적당히 절이죠. 너무 많이 절이면 짜서 먹지 못하고 살짝 절이면 배추가 살아서 밭으로 가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제 간을 베게 숨을 죽여서 그 다음에 빨리 씻어내고 그 다음에 갖은 양념을 해가지고 김치를 담그는 겁니다. 우리가 김치를 하나 담그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분명한 이건 법칙입니다. 신앙만큼 정확하고 분명한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계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순서대로 오는 것은 법칙이죠. 계절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정확하게 100도씨가 되면 뽀글뽀글뽀글 끓기 시작을 해요. 몇 도부터 얼까요? 예, 0도부터 살얼음이 쫙 끼면서 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씨는 봄에 뿌리고 열매는 가을에 거두어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찬 공기는 내려오죠? 예, 이런 건 물질적인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걸 물리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정확한 법칙이 있고 또 생명의 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호박꽃의 암술은 호박꽃의 수술만 받아들여요. 장미꽃의 수술은 장미꽃의 암술에만 수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꿀벌이나 나비나 이런 이제 곤충이 아무 꽃에 날라들어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런 생명의 법칙이 없다면 호박꽃의 수술이 백합꽃의 암술을 그죠? 붙어가지고 그게 수정이 된다면 이 생명의 세계의 질서가 깨지겠죠? 예, 호백꽃이 되거나 이제 이게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짐승끼리도 돼지의 난자는 돼지의 정자만 받아들여서 수정이 되게 돼 있어요. 돼지하고 송아지하고 교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건 생명의 세계의 법칙입니다. 마음의 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좋은 음식이나 메이커 있는 옷 이런 것보다도 자기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밝고 자유롭고 건강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잊어버리면 어때요?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막 불안해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를 누가 잘 지켜줄 수 있는지를 알아요. 저도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디 집회를 가고 그러면 아이를 맡겨놓고 가요.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요. 아빠 이번에 집회 가시죠? 어떤 이모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 마음에 이모들이 순서가 있어요. 그 이모는 까칠해. 그 이모는 아빠 떠나고 나면 우리를 엄청 학대해. 아, 그 이모는 주머니가 두둑해가지고 우리가 사달라는 걸 잘 사줘. 그래서 이모들이 쫙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모 와요? 꼭 물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걸 아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지 그 부모님 밑에 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의 세계도 그런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한 줌의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드시고 이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었어요. 사람이 왜 위대합니까? 누군가는 그래요. 직립보행, 걸어다니니까. 언어를 사용할 줄 아니까. 뭐 불을 사용할 줄 아니까. 그래서 위대한 게 아니라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어떤 법칙 아래서 지었냐면, 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만 지혜가 있어. 나만 능력이 있어. 나에게만 생명이 있어. 내가 전부야.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 때 너는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야 네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을 한마디로 아울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순간 말라버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게 붙어있는 것은 절대적인 관계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인간이 있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조금 중요합니다. 오, 또 대답 안 하시네. 그럼 12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대답 안 하시면. 예, 고맙습니다. 대답 잘해 주셔가지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건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선하다고 하는 거, 그거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고 선하게 여기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선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나 안 믿어도 돼. 왜요? 나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빤듯하게 살았어. 이런 분들 있죠?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나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빤듯했어. 내가 뭐 거짓말을 했나, 남의 돈을 띄어먹었나, 바람을 피웠나.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 기준에서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선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겨주는 건 뭐라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함께.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를 선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반대로 악은 뭘까요? 죄는 뭘까요? 그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떠나 있는 상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자기들의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선 아니야. 선은 나밖에 없는데 나를 떠나서 나름대로 하는 건 그건 선한 것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교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그런 데서부터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 뭐 다 똑같지 뭐 절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거나 교회 다니거나 남녀 호랑개교를 믿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그죠? 뭐 세상에 어떤 종교를 믿든지 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면 되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신앙은 아니, 나만 선하다니까? 선한 분은 나밖에 없어. 생명은 나에게만 있어. 지혜는 나에게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선한 거지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나름대로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나 예의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진탕 고생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 없이 살았던 삶은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하고 아버지와 딱 마음이 연합됐을 때 아버지가 기뻐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맏아들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참 잘한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는 마음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왜 달랐어요?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았었더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면 자기도 기뻐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안타까워했으면 자기도 안타까워했어야 되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니까 어이? 아니 아버지의 살림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놈이 돌아왔을 때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어? 그러더라고요. 제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여기 원주에 부사역자로 있는데 가끔 여기 수양회 때 와요. 오늘 또 왔어요. 근데 이제 막 사역자들이 찔러가지고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갖고 야 아버지 집에 왔는데 송아지 안 잡아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빵 셔틀을 시키는 거예요. 빵 가져와. 냉장고에 사택에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가져와. 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 주변에 사역자님들이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진 송아지 안 잡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좀 더 잘 알잖아요. 야, 맏아들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다 그래. 너는 맏아들이잖아. 제가 그래 이제 돌려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맏아들처럼 반듯한 삶을 살지만 아버지하고 마음이 같지 않은 거 그건 악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 반듯하게 살아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게 죄고 좀 여러분들이 천방지축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좀 실수도 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님은 그걸 뭐로 여겨준다? 뭘로 여겨준다고요? 예, 선한 것으로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니지만 나 예수 안 믿지만 예수 믿는 것들보다도 내가 더 반듯하게 살았어 그런 사람, 그 착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덕 선생이 아니고 윤리 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람은 참 선해요, 안 선해요? 예? 예, 부처 가운데 토막 깎고 심사임당 저리 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를 다니거나 불교를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반듯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은 뭐다? 법칙이다, 법칙.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사람들에게서 뭐 간음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도적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움이 나오냐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이에요.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걸 뭐라고 하느냐? 죄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타나지는 행동들 알겠습니까? 시기, 질투, 탐심, 음욕, 비방 이런 것들은 범죄다 그러는 거예요. 범죄. 그래야 그 범죄는 왜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혼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가 하나 있냐면, 아니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 뭐,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 선을 갖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제가 춘천교도소에 마인드 교육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길이 막혔는데 제가 이제 춘천까지 1시간 반 정도 이제 가니까 일찍 갔어요. 10시까지 오라고 하는데 한 9시 반쯤 이제 그래가지고 예 제가 어디서 핸드폰 소리가 예 핸드폰 예 이렇게 꺼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찍 가서 이제 그 교도관 되시는 분이 아이고 강사님 이렇게 좀 일찍 오셨네요. 제가 오늘 수영자들 죄수들이죠. 수영자들을 아직 강의실에 다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잠깐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제가 수영자들을 다 모아놓고 강사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뭐 녹차 드실랍니까? 커피 드실랍니까? 그래서 아 예, 저 녹차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방이 있는데 무슨 뭐 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독서실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녹차를 먹으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중년 부인이 이렇게 딱 들어오셨어요. 조그마한 방에 남자 여자 둘이 있으니까 어때요? 좀 머쓱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교도소 철장 안에 몇 번 통과해서 들어왔으니까 그 면회 온 분은 아니에요. 한눈에 봐도 아 이분도 오늘 뭔가 교육하러 오셨구나. 강사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심하니까 물어봤죠. 강의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 무슨 교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교육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수영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물었어요. 그 알코올은 죽어야 끝난다고 그러던데요. 죽기 전에는 알코올에서 못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알코올도 그러니까 술 중독도 정확하게 알면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관심이 싹 갔어요. 그러면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교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여자분인데 예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의학적인 부분으로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요? 예. 우리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뇌가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이 파괴가 됐습니다. 이 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절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뇌는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파괴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막 그 알코올 조절해보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뇌는 조절 기능이 무너졌구나. 파괴가 됐구나. 고장났구나. 그래서 나는 조절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느 정도 따라하다가 나도 조절이 되네. 나도 이제 알코올 이길 수 있네. 그러면서 더 이상 지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또 알코올에 빠진대요.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저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조사해 보니까 의학적으로 내 뇌는 뇌 알아요? 골. 내 뇌는 이 술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무너졌어. 고장났어. 파괴가 됐어. 나는 안 돼. 이 사람은 끝까지 가르쳐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람은 나온대요.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마인드 강사로 들어갔지 목사로 안 들어갔거든요. 목사로 들어왔다면 좀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송곳은 주머니에 넣어도 삐져나온다고. 목사가 직업이다가 보니까 아, 그 신앙하고 똑같네요. 요즘 어떤 교회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막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는 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 속에 계셨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이제 선을 낼 수가 없는데 선을 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잘못된 교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저 강사님 수영자들 다 모였습니다. 갑시다. 갖고 아이고 빨리 나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오래 남더라고요. 알코올로 인해서 그 술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예, 깨졌어요. 고장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아무리 조절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미 조절 기능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각오하고 결심해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한 거구나. 내 스스로는 안 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된대요, 안 된대요? 예, 우리는 안 된대요. 얘들아, 선한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뇨?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뇨? 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맺혀요, 안 맺혀요? 맺어질 수 없죠? 안 나와요. 왜냐하면 종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노력하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야. 안 돼. 할 수 없어. 그건 법칙이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쇠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환상에 한번 빠졌냐면, 이 쇠도 막 어느 정도 적당한 비율로 썩다가 보면 금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금. 그렇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구리를 섞고 쇠를 섞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뭐 또 뭐 아연을 넣고 뭘 넣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 적절한 비율이 딱 맞아떨어지면 황금이 될 거다. 그래서 그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부더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금 만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금은 처음부터 금이지. 자, 다른 보석은 다이아몬드나 루비나 사파이어나 이런 것들은 화산이 막 꽝 폭발할 때 막 수천도에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다이아몬드가 탁 만들어져요. 루비가 만들어져요. 사파이어가 만들어져요. 자, 진주도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진주 조개 속에서 진주라는 보석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다른 보석들은 만들어지는데, 금은, 이 지구상에 있는 금은 더 없어지지도 않고 더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이제 그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포기했어요. 아, 그건 안 돼. 그 법칙을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사람들은 내가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망상 속에 사람들이 잡혀 있어요. 안 되는 건데, 확률적으로. 제가 일본에 이렇게 가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일본에 캠프를 가면은 이제 마지막 날, 캠프가 끝났다고 일본에 가면은요, 쯔깨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반죽을 잘 해가지고 오동통한 면발에다가 그 소스를 잘 해가지고 찍어서 먹는다고 쯔깨면이거든요. 그거 한 그릇 먹으러 가요. 한 8,000원 해요. 아, 진짜 그거 맛있어요. 소화도 잘 되고. 그 방부제를 안 넣은 밀가루로 해가지고. 도동경 시내 딱 나갔는데, 큰 건물에 한 8층짜리 되는 큰 건물인데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까지 그 도박장이 있어요. 성인 오락이라고 해갖고 빠찡꼬라고 해서 일명 돈 넣고 쫙 땡기면 숫자가 맞아떨어지거나 그림이 맞아떨어지면 막 쫙 돈이 쏟아지는 거 있어요.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로라. 아, 쌍수를 드시네. 그죠? 요즘은 이제 막 쾅 터치하면은 막 그림이 돌아가면서 맞아떨어지면 돈 쏟아지죠? 예.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그 건물 앞에 서서, 야, 동경 시내 이 금사라기 땅에 이 비싼 건물 임대료, 수백 대의 기계값, 대낮같이 밝혀놓은 전기료, 이거 관리하고 청소하는 직원들 월급 다 어디서 나와요?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까? 아니죠? 그거 다 어디서 나와요? 예? 손님들이 와서 다 얼마나 많이 이루어져야 잃고 가야 그 건물 임대료, 전기값, 기계값, 직원들 월급 다 주고 그죠? 사장이 가져.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이 잃고 간다는 거구나. 맞습니까? 근데 입추의 여지 없이 쫙 앉아가지고 그거 땡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은 읽고 나만 따문데 이 생각을 가져요. 옆에 사람은 너 읽고 나 딸 거야. 그 옆에 사람은 저 사람 읽고 나 딸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보예요, 바보.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와, 이렇게 비싼 건물 임대료나 기계값이나 전기료나 관리하는 직원들 월급, 야, 손님들이 무지무지하게 와서 잃고 가는구나. 그 계산 나와야죠? 그러면 딸 수 있다, 없다? 네,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나만 따면 되지, 나만 따면 되지. 그런 이상한 어떤 미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차 타고 대관령 가다가 굴러 떨어져도 나만 살 것 같은. 그죠? 다 죽어도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런 이상한 미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될 것 같은 그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안 돼. 불가능한 거야. 0.00001%도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율법. 율법은 누구의 법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를 가진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걔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교통법 걔가 지켜요, 못 지켜요, 송아지가? 에? 그건 그죠? 짐승은 지킬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은 아,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선한 것이 없구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어제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7년 풍년 다음에 7년 뭐가 온다고요? 대답이 조금 작았는데 네, 일찍 자려고 대답을 크게 하시는 건. 자, 바로 왕은 그 7년 흉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몰랐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처할 능력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바로 왕은 그걸 알았어요. 아, 나는 7년 흉년이 와서 이 나라가 폭삭 주저앉는다는 걸 몰랐구나. 몰랐구나.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객을 다 불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해라. 근데 해석하는 자 없었더라. 그죠? 예. 바로왕은 그걸 알았어요. 기근으로 다 멸망당하게 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하나 가르쳐줘야 되냐면 여러분을 믿고 사는 삶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 창세기 41장에 바로 왕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자, 요셉의 해석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또 바로왕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0 자, 9장. 9장. 여기, 예, 띄워주세요. 20. 아, 저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9절. 29절. 자, 출애굽기 9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이다. 그랬죠? 예. 그러나 자 30절에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이 바로는 또 다른 왕이에요. 아까 창세기 나오는 왕 말고 그 후에 일어난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보내면 계속 재앙 낼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근데 재앙을 만날 때는 수그러들다가 지나가면 고개 쳐들고 또 강팍해지고 꼭 누구 같죠? 그렇죠? 몸 좀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했다가 건강해지면 언제 하나님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좋아 안 보내? 그러면 우박을 내려가지고 다 두드러 깨버릴 거야. 그때 내린 우박은 주먹만한 우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농작물을 뭐 그 어디인가 막 5cm만한 우박이 떨어져갖고 비닐하우스 다 찢어지고 가로수에 있는 뭐 은행잎이 다 그냥 홀라당 벗겨지고 그랬다 오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우박으로 두드러 깼는데 31절에 보면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는 여러분들 말 빌리면 작살났어.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32절에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그리고 아직 싹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조금 지나면 밀과 나맥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메롱 안 상했지롱 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라도 기대할 것 있으면 꺾어 안 꺾어? 예? 안 꺾어요. 다 두드러 깼으면 아이고 이제 먹을 것 없네 이제 우리 굶어 죽었네 항복할 텐데 그죠? 밀과 보리는 싹이 나와가 삶과 보리는 싹이 나와가지고 다 우박에 맞아가지고 박살 났는데 그 뒤에 밀과 나맥은 아직 자라지 아니한 거로 땅속에서 뭐예요? 견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항복하고 나올 텐데 꼭 어떤 여자 파뿌리 하나 두고 거지 준 것처럼 그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선하다는 소리 들었어. 나는 그래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뭔가 조금 눈꽃만큼 자기를 기대할 것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항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네가 선해? 정말 선하다면 이 법 지킬 수 있을 거야. 이 법을 지키면 너 선하고 옳고 괜찮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주신 법이 뭐라고요? 율법을 여러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을까요?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해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그래도 좋은 게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은 게 있어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아이고 나는 선하다고 말할 수 없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제가 물어보는 게 좀 무리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여덟 번째 계명이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 도적질하지 말라. 알겠습니까? 예. 열 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그러면 여덟 번째 계명하고 열 번째 계명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덟 번째 계명은 행동상의 규범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물건 안 가져오면 돼요. 그럼 도적질 안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열 번째 탐내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품어도 죄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마음에 갖고 있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신호등이 너무 긴데 경찰관 없네 갈까? 근데 경찰에 와서 당신 방금 신호 위반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잡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건 타치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지 그것도 죄지만 마음에 탐심을 품어도 죄야. 하나님은 마음에 있는 것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한 것도 죄지만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뭐예요? 예? 왜 그것도 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바깥으로 드러났든지 마음 안에 갖고 있든지 똑같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율법은 바깥으로 행동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죄라고 하지만 너 속에 갖고 있는 것도 죄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왜 대답 안 하세요? 맞죠? 네. 손자들 예뻐요 안 예뻐요? 근데 그놈이 커서 무슨 짓을 할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예측은 하죠? 내가 네 애비를 보니까 너도 그 길 가겠다. 어느 정도 좀 예상 점수를 매겨주죠? 그래서 볼태기 잡으면서 이게 커서 얼마나 이게 말썽을 부릴 거야?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출생할 때 죄인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대요. 여러분 요즘 고추 보면 먹는 고추 있죠? 옛날에는 벌레가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추 병든 고추 보면 벌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즘 고추는 겉은 말짱한데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고추를 땅, 전혀 외관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고추장을 찍어가지고 딱 먹었을 때 벌레가 나오는 게 있어요. 몇 마리 나와야 징그러워요? 한 마리? 반 마리, 반 마리. 잘라져가지고 반은 들어갔어. 그죠? 그러니까 아니 고추가 벌레가 들어가는 흔적이 없는데 이 벌레가 언제 들어갔지? 농부들은 고추가 꽃필 때 있죠. 꽃필 때. 그 꽃 속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수정이 돼가지고 밑으로 씨방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씨방이 자라면 고추잖아요. 벌레가 그 속에서 같이 자라요. 고추가 크는 것만큼 자라.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크는 것만큼 죄도 커져. 어렸을 때는 장난감 도둑질해. 좀 크면 컴퓨터 도둑질해. 좀 크면 자동차 도둑질해. 더 크면 여자도 도둑질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꽃필 때 이미 벌레가 달라붙었어요. 고추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담이 범죄할 때 온 인류가 그 안에서 죄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아직 작기 때문에 죄라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노출이 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린아이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할 때 많이 죄가 나타난 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너는 출생함으로 죄인이야. 출생함으로.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 너한테는 소망이 없어. 너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 너는 노력해도 안 돼. 각오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를 거기서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데 실패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이집트의 바로왕은 뭘 정확하게 알았냐면 아, 이 땅은 기근으로 다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 요셉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제 41장 가봅시다. 창세기 41장. 47절, 41장 47절. 일곱 해 풍년에 토주의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하며 각성 주의 밭에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누가 이 양식을 다 준비했습니까? 요셉이. 자, 그 다음에 53절. 53절.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니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이 주림에라는 건 뭐예요? 굶주림에. 그죠? 이제 흉년이 시작되면서 어마어마한 극심한 흉년이 시작돼서 굶주렸어요.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제 이 바로는 아무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왕에게 나와서 왕이요 양식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깡말랐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요셉이 없었다면 바로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로 가. 요셉에게로 가. 가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이랬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흉년이 심해도 요셉은 그 흉년을 준비해서 대비한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기근을 확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요? 예, 요셉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전부 기근이에요. 남편 봐요.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에? 자식 봐요. 풍년이에요. 흉년이에요. 자식 무섭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 강도보다도 더 무섭다고. 강도는 있는 것만 가져갔는데 자식은 없어도 대출내가지고 가져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주변은 사방팔방 뭣밖에 없어요? 기근이에요, 기근. 소망 없어요. 기대할 것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요셉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에게 선이 없어. 너희에게 사랑이 없어. 너희에게 능력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길이 없어. 누구에게로 가라고? 예수.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거든요. 오직 예수 말고는 없어. 예수에게로 가. 아시겠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이.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기근 아니야. 아직도 견딜 수 있어. 내게 남은 양식 있어. 그거 2년 가서 다 떨어져요. 성경에 보면. 알겠어요? 예, 다 바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구나. 사람들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소망 둘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런 무능한 사람을 기대하거나 어떤 분위기나 형편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죠? 예, 막연한 사람을 기대하고 돈을 기대하고 건강을 기대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죠? 근데 그건 다 기근이에요. 주변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기근에 몰려서 바로 왕에게 막 와서 부르짖어. 자, 우리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 요셉에게 가봐. 그래, 가서 요셉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그러면 그 요셉이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거야. 그거죠?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요셉으로 인하여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아직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알고 보면 아, 나에게는 선이 없구나. 나에게는 옳은 것도 없구나. 나에게는 지혜도 없구나. 나는 이런 문제를 이길 만한 힘도 없구나. 그걸 발견한 사람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너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했어. 내가 너를 의롭게 했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명한 여자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나오죠. 그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변명할 여지도 없죠. 그래서 그 여자를 잡았어요. 사람들이. 이런 더러운 여자. 우리 동네에 이런 여자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야. 죽여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여자를 그죠? 끌고 왔어요. 이 여자가 잡히는 순간 기가 막힌 거죠. 야,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그 당시에는 가늠하다가 잡히면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처절한 거예요. 마음에 사망이 딱 왔어요. 그냥 죽어, 손맥이 다 풀렸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해서 마을 바깥으로 끌고 가는데, 마을에서 죽이면 더러우니까. 근데 누군가 입에서, 잠깐! 그 예수가 자꾸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예수에게 한번 데려가 보자. 이 여자를 어떻게 재판하는지. 올무에 걸려고요. 아, 그거 좋다,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게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누가 대답할 차례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질문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입이, 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어디로 쏠려요? 예수님의 입에 탁 쏠려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도 감히 예수님을 쳐다볼 수는 없지만 이 여자의 온 신경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님의 입에 가 있어요. 과연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살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딱 봤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이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어요. 콱!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쳐봐!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날리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다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여자여, 너를 고소하고 정죄한 자가 없느냐?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신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입에서 그 여자를 향해 나도 너를 죄가 있다고 심판하지 않겠다. 왜요? 그 여자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누가 대신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죄 있다고 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가지고 추측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 므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였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도망다녔어요. 왜?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으니까 다윗이 왕 됐을 때 나도 이제 죽을 거다. 근데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았죠? 왕 앞에 섰어요. 므비보셋이요. 예. 무서워 말라. 내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네 할아버지 밥, 재산 다 너에게 주고 너는 왕자와 같이 내 상에서 먹을 거다. 므비보셋이 왕 앞에 서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하고 왕 앞에 서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살 때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예. 다윗의 앞에 서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었을 때는 아, 이 다윗은 나를 찾아서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로 가.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해. 그대로 해봐. 그러면 여러분 애굽 백성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잘 왔습니다. 예, 내가 그럴 줄 알고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준비한 창고의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예,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은 절대로 기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셉이 자기가 준비한 창고를 열어야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죄 안 짓고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자기가 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그건 무모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걸로는 7년 흉년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2년 만에 다 바닥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는 이 기나긴 흉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내 창고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로 가면 양식이 넘쳐나죠. 왜냐하면 하도 많아가지고 세기를 그쳤다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세 가마니, 백 가마니, 천 가마니, 만 가마니, 억 가마니. 아이고 못 세겠다. 왜냐하면 요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49절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아이고 셈하지 마. 전자계산기가 다 넘어갔어 벌써. 주파날도 다 넘어갔어. 알겠어요? 그렇게 엄청난 양식이 요셉에게는 준비되어 있는데 안 나오면 죽어야 안 죽어요. 자기 것 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에 몰려서 결국은 누구에게로 나오게 하는 겁니까? 요셉에게로.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에게로 가. 요셉에게로 가. 그 말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목사가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로 가. 예수님에게로 가. 목사는 그 말만 하면 돼요. 목사님 뭐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 말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이야 요셉 없었으면 내가 완전 무능한 왕으로 대모 일어나가지고 나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근데 이제 누가 있어요? 아 요셉에게로 가세요. 요셉에게로 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씻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말은 율법은 너에게 양식이 없어. 너에게 길이 없어. 너에게 선이 없어. 예수에게로 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애굽의 백성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알량한 양식으로 기근을 넘어요 못 넘어요? 예? 대답이 조금 작아지는 것 같은데. 자, 그들이 준비한 양식으로 기근을 넘어요 못 넘어요? 예, 못 넘어요. 누가 준비한 양식이어야 돼요? 그렇죠. 세기를 그쳐버릴 정도로 한이 없이 많은 양식을 창고에다가 준비해놓았다가 잘 오셨습니다. 예, 아이 진작 오시지 왜 그렇게 죽 끓여 먹으면서 버텼어요. 아이고 저 굶어가지고 눈이 그냥 택시 타고는 심리는 들어가야 될 정도로 꽉 들어갔네. 빨리 오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걸 근근히 지켜보라고 한 거예요.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에? 빨리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치 않지만 죄를 지어버렸고 그 다음에 험한 꼴이 드러나고 아이고야 내가 이 율법 앞에 대보니까 나는 택도 안 된다. 내 행위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사람은 빨리 예수님에게로 옵니까 안 옵니까? 자기 것이 바닥이 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선 없어, 의 없어, 길 없어, 소망 없어, 평안 없어, 너는 안 돼. 예수에게로 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가서 그가 말하는 대로 해.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거기다 토달지 마. 양식도 없으면서 주제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요셉이 말하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것이 바닥난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너 의로와. 그러면 아멘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예요? 거기서 또 건방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죄가 의롭습니까? 왜 죄가 죄가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도 뭐예요? 자기 것이 남아서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41장의 바로왕은 자기 것이 다 끝나서 망해버렸기 때문에 요셉만 세운 왕이고 출애굽기 9장의 왕은 아직도 상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죠? 견딜만한 것이. 그러면 버텨요. 고집을 부려요. 이제 성경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줬어요. 빨리 바닥나서 항복하라고 줬어요. 예, 너에게 없어. 선한 삶을 살 수 없어. 너에게 의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어. 이미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야. 안 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교육할 때 당신의 뇌는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파괴됐습니다. 내가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알량한 선이에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선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안 돼. 예수가 준비한 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그죠? 구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들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아이고야 우리 것 갖고는 기근 못 이기네 못 넘어가네 아이고 언제 요셉이 저렇게 창고에 많은 곡식을 준비했어? 그게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이고 저 많은 곡식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곡식이었네.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배 두드리고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와 그냥 와. 그걸 성경에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빨리 우리 것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의도 떨어지고 선도 떨어지고 오름도 떨어지고 다 바닥이 난 사람은 예수에게 오기가 빨라요. 그죠? 그래 이번에 오신 분들은 좀 찔겼어. 보니까. 그죠?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이 모양 이 거로 돼버린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아 알고 보니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제 우리 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준비한 것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이 흉년 같은 세상도 건너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로왕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예수에게로 가라니까. 요셉에게로 가.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듣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가 뭐라고 우리에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내 죽음으로 너희들을 의롭게 했다 하는 예수님이 그 말을 전해주실 때 그대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재밌죠.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런 이야기구나. 그래 맞아.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기근밖에 없었어. 흉년밖에 없었어. 이제는 예수님이 준비한 것을 먹고 사는 동안 이제는 나에게 풍년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의, 거룩,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기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알량한 자기 오름이나 선이나 좋은 걸 가지고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번에 이렇게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한 그 요셉의 창고의 문을 열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2부 순서 갖겠습니다.